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중에 하나는 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하고 싶은, 근데 아무튼 잘 되고 싶다, 그리고 형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늘 책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모든 대표적인 잡지들을 보면 성공한 기업과 성공한 사람들, 이런 이렇게 시리즈들로 어느 분야든지 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사람이 전반기 생애는 어떤지, 또 성공 이후에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픈돼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제일 많이 화두가 됐던 게 아마 인공지능, 이세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보면 바둑계로는 최고로 성공했던 사람, 또 인공지능으로 최고로 성공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천재, 이 두 사람의 대결은 아주 흥미진진했죠. 기계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기계를 만든 한 인간과 또 지금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인간만의 고유 영역의 대결이라서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누가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참 인간은 대단하다, 정말 탁월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그 지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놀랄 만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자기 분야에서 과학적인 분야든 바둑이든 아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이세돌이라는 사람의 집안의 내력에 대한 걸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보니까 천재 집안이더라고요. 다 온 아버님이 선생님 하시다가 어느 섬으로 가가지고 다 자식들을 바둑을 가리켜서 전부 다 뭐 바둑 도사들이에요. 그 중에 바로 위의 형이 머리가 제일 나빴대요. 그래서 아마 5단 정도 수준인데 아버지가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바둑 두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해서 들어간 학교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였어요. 대단한 집안이죠. 머리 나빠서 공부해라 그래서 간 학교가 서울대학교. 근데 야, 이 성공하기로 태어난 유전자는 따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분야에 굉장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뭐 적당히 해서 이렇게 뭐 그런 자리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것은 굉장한 공통점들입니다. 뭐 신렁신렁해서 잘 됐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자기 인생을 드렸더니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 용어를 빌리자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적당히 살다가 뭐 천국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좀 왜곡되이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실 대충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아, 그 사람 참 헌신됐다,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쓰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충성, 헌신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충성스러운 걸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도에 지나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헌신을 하려고 그래도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착각이 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 충성,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그냥 잘 알아서 지혜롭게 적당히가 맞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충성헌신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용어입니다. 그 공동체에 헌신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개인화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앞설 때가 많죠.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말은 좀 어색한 용어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 시대에 헌신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지금 시대를 보면 좀 많이 다른 것 같이 여겨질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았던 어른들의 모습, 또 지금 저희 세대, 또 우리 저희 후배 세대들을 보면 그 헌신된 모습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헌신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좀 달라요. 다른데 한 가지, 우리 모두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다르고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지, 그럴 때 그 사랑만큼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1세대 어른들이나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충성스럽고 헌신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에, 솔직한 우리 교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의 우리 저보다 좀 후배 세대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은 생각도 잘 못하고요, 신학교들을 졸업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사역할 교회들이 없어요. 교회들이 없어서 큰 교회들도 줄다 보니까 교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개척을 못 시키고 교회들을 이렇게 떠나게 돼서 본인들이 개척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사임하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이 돼서 제 후배 중에 한 명도 아주 힘들어졌어요. 몇 년째 그래서 목회를 못하겠다, 목회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사로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평생 주의 종으로 살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전도사 생활하고 강도사 생활하고 또 고시도 보고 또 부목으로 매년 헌신되게 일했는데 이젠 그 헌신된 사역을 할 장들이를 잃어버리게 된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어떤 교회와 사역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같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헌신되게 일했던 교회와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우리의 헌신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근데 그 헌신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헌신의 정말 이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그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채플 시간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와서.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들고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 찬송 부르면서 막 이렇게 결연한 의지, 그런 충성스러움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찬송은 어떻게 된 것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충성의 자리, 내 충성의 시간, 이건 지금 어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꿈이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헌신적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헌신된 그 마음, 충성스러움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15편 앞에 보면 14편이 있는데요. 14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편 1절에서 3절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부패해요.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 득세하는 악한 사람들 틈 속에서는 같이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입 다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어떤 분이랑도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들은 늘 좋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늘 그래도 우리보다는 갈등하면서 사는 게 덜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늘 교회에서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교인들을 만나고 성경을 보고 공부하면서 하는 거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그냥 일리불 갖고 싸우면서 살고 그러스러운 사람들은 학교 앞에 있는 분들은 애들이 도적질하는 거 보면서 참아야 되니 저걸 잡아야 되나 경찰에 고발해야 되나 이런 갈등하면서 살고 막 여러 가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얼만큼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저 못되짓 하는 인간들한테 나는 말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대놓고 싸우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매일매일 그런 갈등을 하고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해요.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충성이 무엇일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이 무엇일까? 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이 뺀질뺀질 거려요. 얘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뭐라 그러자니 그러기도 그렇고 막 그런 직장 생활, 동료들, 불의한 상사들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은 무엇일까?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헌신적 삶의 모습을 사실 오늘 읽은 10편, 15편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정직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것으로 이익을 삼고 그렇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어떤 것에 헌신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 1절이 그러거든요. 15편으로 넘어가서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이 정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세상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오며 주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고민은 정말 시편 15편이 기록될 때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굉장한 고민이죠. 과연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로 헌신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상이 정직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공의롭지 않아도 우리는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회방치 아니하는 자니. 예, 기본적인 모든 관계적인 삶 또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스러워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 공의, 우리의 마음,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이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공의롭고 정직해야 되는 것 같지만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정직은 우리 마음의 결단이에요. 의롭고자 하는 거, 우리 마음의 결단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이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심해야 돼요. 이 일에 아주 충성스럽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언어 생활을 통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가치죠.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받고 무죄한 자 해치 아니하는 자니. 예,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의 가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대인관계, 물질에 대한 것, 우리의 가치, 이런 모든 것을 아주 2절부터 5절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면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늘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된다. 네,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돼요. 선교적인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한결같이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헌신적 개념입니다. 이 14장, 15장은 시편, 정말로 우리의 헌신의 영역이 얼만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기쳐서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서 15편의 열매가 돼야 14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가 돼야 1절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누가 유할 것인가?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신가? 즉 교회에서 헌신하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자가 되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헌신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와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두 가지 헌신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그 헌신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 균형 감각을 정말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 남녀 전도 회원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고의 엘리트 세대들 같아요. 그죠? 정말 뭐든지 잘하는 삽질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만지고 음식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저 세대들은 그냥 뭘 맡겨주면 돼.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맡겨주면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해낼 수 있는 세대들이에요. 뭐 설명도 필요 없고 이렇게 저렇게도 필요 없어요. 아주 정말 대단한 세대들이에요. 제가 보면 정말 부러운 세대들. 우리 한국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좋을 때 일제시대도 아니고 지나고 전쟁도 지나고 보릿고개도 지나고 산업화도 지나고 민주화 시대도 지난 그 다음 세대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뭔 세대? 그냥 좋은 세대들, 최고의 세대들. 최고의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는 갑자기 너무 이러니까 또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또 우리도 나름 고생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쓰시려고.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뭐라 그럴까요? 힘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어요. 이렇게 쭉 그냥 1세대들부터 지금까지 한국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아침에 제가 무슨 아티클을 하나 봤어요.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책이 8권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연구했던 분이 8권으로 쓴 걸 제가 요약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이승만, 김구 같은 사람을 한국의 건국에 기초로 두시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지금의 이런 기가 막힌 세대들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생각하면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진짜 아주 자랑스러워요.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옆에 일본 사람이 앉았어요. 제가 보는 글 중에 하나가 일본의 왕세자에 대한 또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자신 있게.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존경하냐? 존경하지 않는데요. 다르대요. 왕세자. 이런 게 지금 사실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있어요. 존재해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의 역사는 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존경하지 않는 왕을 모시는 나라.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향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 나라 속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그 나라 속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자리 잡고 살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우리들의 몫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교회 속에서의 책임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입니다. 이 세상 속에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편 15편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헌신된 모습이에요.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역사를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또한 책임지고 가야 되는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교회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1세대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바턴이 넘어왔을 때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어떻게 아름답게 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10년, 20년 뒤의 그림들을 우리 40대들은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 나가야 돼요. 이민교회 10년 뒤가 어떻게 될까? 에덴교회 5년 뒤, 10년 뒤의 그림은 무엇일까? 이거 마음에 그리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그날을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헌신적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때그때 교회에서 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일들도 하고 하지만 밥도 하고 땅도 파고 그러지만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서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시대적 사명감이 무엇인가? 역사의 사명감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뒤의 그림은 어떤가?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을 믿음으로 잘 자라서 신앙유산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그림이 없이 그냥 오늘 교회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은 행복하고 감사할 줄 모르지만 10년 뒤에 그림은 뭐 없죠. 그래서 그 그림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싸움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40대들에게 10년 뒤에 아 내가 어디 직장 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과연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우리 애들은 어떤 학교 갈까? 이 그림, 물론 개인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 이 역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보너스로 주실 줄 알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가져야 돼요. 15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함께 우리 세대들이 그려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 신앙유산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지금 우리 40대에서 가지면 아주 그건 굉장한 헌신의 삶이고 그 헌신의 삶에 충성스러움이 더해져서 가면 정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저는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정말 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모여서 찬양하고 헌신예배 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시대와 역사에 대한 숙제. 교회 앞날에 대한 숙제. 그 숙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을 꾸면서 살다 보면 교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역사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둘 다 잊어버리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역사 밖에 존재하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패역하고 참담하겠나.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 중요하죠. 부패한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너무 고독하고 힘들죠.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걸 누가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시편 15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표를 얻고자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떠드는 세상. 그 얘기를 안 하면 정말 좋겠는데. 전혀 그래갖고 시편 15편을 좀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모든 정치인들,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이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자. 이 기준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크리스찬들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어떤 건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나 크리스찬이야. 네, 여러분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래 네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했어요. 야 근데 내가 니들을 도대체 모르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도대체 모르겠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럴 때 우리가 시편 15편 말씀을 정말로 늘 읽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밝아져요. 깜깜할 때 랜턴 하나 키면 빛이 좀 약하죠. 근데 여기저기서 같이 랜턴을 들고 있으면 그래도 환할 수 있어요. 우리 사남녀전도회가 그런 사명이 있었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같이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은혜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들이 정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